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취직을 할 때 그 회사에서 보는 것이 있겠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과연 일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성실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기술적으로 이 일을 잘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대학교를 어디에 나왔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 출석률이 어떤지 이런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학교 출석률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 직원을 뽑으려면 여러 가지를 보고, 그것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면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얼굴도 보고 옷차림새도 보고 또 이제 얼굴 한번 보면 또 대충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면접도 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직원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가수가 되는 것도 노래만 잘해가지고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TV를 통해서 노래를 하니까 얼굴도 예뻐야 되는 거예요. 춤도 잘 춰야 되고. 그래서 노래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춤도 잘 춰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인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팔방미인이라야 이게 가수가 되든지 뭐 탤런트가 되든지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뽑을 때 보는 것이 있어요. 예?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뽑혀간단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 외국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자 직원 한 명을 뽑는데 수십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명 뽑는데 이 목사님이 뽑혔어요. 그 당시에 그 일본 전자회사에 이제 기사로 뽑혀갔는데 그 회사에서 뭘 보느냐 하면 그 회사에는 아가씨들이 많대요. 아가씨들이 많은데 기사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기사는 하나인데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이 남자 기사하고 자꾸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썸씽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또 퇴사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기사를 뽑을 때 어떤 여자도 호감이 안 가는 남자를 뽑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약간 말을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못난 남자를 뽑자. 그래야 아가씨들이 아이고 저 사람 기사라도 너무 못생겼네. 저런 남자하고 연애하느니 차라리 이제 이런 남자를 뽑자.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당첨이 돼갖고 취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보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안 그러면 문제를 안 일으킬 만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뭐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을 뽑는다든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실한 것을 바라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는 것을 원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대학 졸업한 것을, 학력을 원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물 좋은 것을 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회사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듯이 또 회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것을 본다, 나는 이런 것을 본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 그러니까 선교사를 모집을 하는 시험 공고를 냈어요. 우리 선교회는 보통 지명으로 하잖아요. 오래 겪었으니까 저 선교사가 잠비아에 좋겠다, 저 목사가 브라질에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명해서 보통 가는데 이 선교회에서는 선교사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시키는데 선교사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2시에 면접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날 새벽 2시에 어디 회관 앞에서 시험을 보겠다, 그 장소로 나오느라 해서 이제 공지를 다 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 왔는데 그 회관 앞에 셔터문 딱 내려서 있고 깜깜하고 직원도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이제 그 2시가 됐는데 깜깜한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틀림없이 2시인데 면접이 2시인데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셔터문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야 이거 면접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하나씩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새벽 2시에 면접을 본다고 해놓고 3시가 됐는데도 셔터문 열어놓고 담당 직원 아무도 안 나오고 불도 꺼져 있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았어요. 새벽 5시가 됐는데
직원이 나오더니 셔터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이제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을 이제 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그 선교회에서는 뭘 기다렸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인내할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면접에서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그 추운 겨울에 벌벌벌벌 떨면서 기다린 그 인내심을 보고 저런 사람이라면 선교사로 내보내도 문제가 없겠다. 능히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물 좋은 사람, 또 인물 나쁜 사람, 또는 뭐 성실한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앉으신 것을 보시고 얼굴 예쁜 것을 본다면 얼굴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 예쁜 사람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신다면은 얼굴 못난 사람은 무슨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뭐 쌍꺼풀이 있든지 없든지 뭐 뚱뚱하든지 빼빼하든지 우리의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학력을 보신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대학원을 졸업했나, 박사냐, 대학을 졸업했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하나님이 학력을 보시고 고학력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보시고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영어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영어 실력을 보신다면 우리 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넋을 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부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얼굴이 예쁜지 추한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안 보시고 단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 못나고 학력이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더라 말입니다. 백부장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내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도 군인이라 내 아래에 군사가 있고 위에도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종을 고쳐주시더라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유월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고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집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그 집에서 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유월절 때 하나님은 그 집에 장자를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를 결정할 때 대문에 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지나가시면서 그 집에 장자를 죽이실 때에 그 집의 식구들이 경건한가, 착한가, 악한가 그 사람의 경건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 사람이 십일조를 잘 내는가 물질적으로 인색한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보셔요. 뭐? 피. 대문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그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본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 때는 대문에 피 안 바르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절대 죽일 리가 없어. 대문에 피 안 바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 나는 안 죽을 거야. 내가 장자지만 안 죽어. 나는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죽이실 리가 없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리고 그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자, 하나님은 그 집에 재앙을 내릴 때 믿음을 보십니까? 피를 보십니까? 피를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피를 보는 거예요. 안 믿어도 아이고 뭐 이 피 바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겠나? 아이고 막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피나 발라보자. 안 믿어도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는 다 필요 없어요.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대문에 피만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대문에 피 바르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음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을 형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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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말씀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이렇게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핵심은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병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문제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자 이 아들이 11조를 내나 안 내나 보자 작정에 참내했나 안 했나 보자 에이고 뭐 11조도 안 내네 그 내가 네 기도 들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내든지 작정을 하든지 뭐 오늘 예배를 참석했든지 안 했든지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것이다. 믿음을 또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형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문제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 믿음이 최고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느냐?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내가 영원히 온전하구나 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는데 이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대학생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컬처 때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학생이 나한테 선교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은 지 1년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선교학교를 간다 하니까 야, 선교학교는 너처럼 이렇게 맹탕이 가는 데가 아니야. 그래도 교회 안에서 훈련도 좀 받고 성경도 좀 많이 배우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교회를 알아야 선교학교를 가든가 말든가 하지 너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신앙의 역사는 단기 선교 1년 그거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선교학교 가?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속으로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학교는 누가 가는 거냐?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GNC 출신 학생인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겨우 단기 갔다 왔는데 선교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보내라. 그런 사람이 더 단순해서 빠를 수도 있다.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냈는데 지금은 독일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 선교학교 졸업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훌륭한 목회사가 되려면 연륜도 있어야 되고 뭐 말씀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뭐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내 생각이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만 있으니까 암이 걸린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고 낫고 정확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병에서도 해방을 받더라고요. 정확하게 믿음만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술 고래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믿음이 형성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그 모든 슬럼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더라. 내가 삼손처럼 동아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됐어도 믿음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데 마치 삼손이 불탄 삼줄처럼 동아줄을 끊고 자유롭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이기듯이 믿음만 있으면 나를 얽어매던 모든 형편을 다 풀고 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더란 말이에요. 믿음이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막 물질도 막 펑펑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판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하고 막 잘하는 어떤 행위를 연상하기가 쉬운데 내가 하는 믿음은 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면 나 온전하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프지만 나았다고 생각하고 김치찌개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병에서 은혜를 입고 나음을 입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나는 그 말씀에 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구나.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 나오는 가증스러운 것은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성령을 받는구나 해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네가 징그럽다, 더럽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아하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있는 가증스러운 짐승들 각종 기는 것들 이런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너희들 더럽다고 하지 마라. 야, 내가 깨끗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놓았구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행실을 보고 내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내 행실은 어쩐지 놔두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나는 깨끗하다. 나 깨끗하다. 사람들이 어떤 관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식당 큰 냉장고에 갇혔어요. 요즘은 그런 냉장고에 들어가도 안에서 문 여는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냉장고에 대형 냉장고에 갇혀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심심찮게 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교회 냉동실에 들어갈 때 문 살짝 열어놓고 들어가요. 혹시 이게 꽉 닫히면 못 나갈까 봐. 그래서 대구 있을 때도 거기 냉동실이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갈 때 문 살짝 열어놓고 가고 그리고 대덕에도 그 건물 뒤에 그 땅 속에 냉동고가 있는데 들어갈 때 문 살짝 열어놓고 가는데 그 안에서도 문 여는 장치가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찬바람이 바깥으로 새 나오니까 문 꼭 닫고 들어가라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문 닫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에서 여는 장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냉동실, 그 기계 냉동실 속에 들어갔는데 안에 문 여는 장치가 없었어요. 갇힌 거예요. 냉동실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니까 막 몸이 막 꽁꽁 얼어붙듯이 막 몸이 굳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는데
도저히 너무 추워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춥다. 너무 춥다. 온몸이 굳어온다. 그러고 죽었어요. 나중에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고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라 그 안에 온도가 15도밖에 안 된대요. 15도면은 얼음을 얼마나, 아니, 멀었잖아요. 15도면은 죽을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냉동고에 갇혔는데 생각해서, 그래, 지금쯤 되면 내 몸이 이제 얼기 시작할 거야. 맞아. 그래, 이제 그러니까 몸이 막 슬슬 굳어오네. 내가 지금쯤 보니까 한 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이러면 온몸이 얼어오겠지? 맞아. 그래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네. 그래, 좀 있으면 내가 꽁꽁 얼어서 죽을 거야.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거는 틀림없이 고장난 냉동고인데, 전혀 얼음이 안 오는데, 생각해서, 그래, 내 몸이 점점 굳어온다. 춥다. 춥기는, 물론 15도 춥기는 춥지만, 죽을 만큼 추위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딱 갇히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에 딱 갇히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암이 걸렸네. 맞아. 그래 암 걸린 사람은 못 산다고 그러더라. 맞아. 그래 암 걸린 사람은 고통스럽다 하더라. 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머리 다 빠진다 하더라. 그리고 결국 뭐 죽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 마인드는 암에 대해서 간단해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하루에 수없이 생긴대요.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암세포가 없는 거다. 근데 사람 몸이 약할 때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쌓이다가 그 건강하면 없어지고 쌓이다가 없어지고 그런다. 그러듯이 암덩어리가 있어도 건강하면 다 잡아먹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감기 걸렸다고 죽나. 그럼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그 감기 균을 잡아먹고 이기고 그것도 건강하게 되듯이 암도 그렇게 이기면 되는 거다. 사람이 마음이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병이나 암에 걸리거나 하면 마음이 팍 꺾여갖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암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제가 목사로 있다가 보니까 결혼을 중매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결혼을 중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중매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그리고 어떤 그 내가 중매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가족들 중에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중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중매는 타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중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목사님은 타고난 분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뭐 중매 타고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중매하다가 보니까 일이 다 잘 풀려서 그런 거지. 그런데
중매를 하다가 보면 아이고 세상 말을 빌리자면 둘이 궁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아니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안 맞으면 맞춰야 되지. 뭐 테레비가 소리가 크다고 갖다 버리냐? 볼륨 줄이면 되듯이 안 맞으면은 맞추면 되지. 맞추면 되지. 내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해서 믿음으로 자기 옳음을 버릴 줄도 알고 경험도 버릴 줄도 알고 마음을 꺾을 줄도 알고 그런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가 갖다 놔도 다 적응을 잘하고 잘 살더라고요.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살다가 보면 뭐가 안 맞으면 맞추면 되고 조절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더라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니까 되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하니까 문제가 안 되듯이 이 결혼 안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뭐 궁합이 안 맞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병이 들어도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죄에 빠졌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인데 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병을 이미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미 깨끗하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형편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열쇠예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문제에 푹 빠진 것은 범죄한 이후로 문제에 빠진 건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독을 해독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독생자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 내가 온전케 됐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이미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구나. 더 이상 저주가 나를 엄습해 올 수가 없겠네. 더 이상 나를 저주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제가 스가랴 3장을 읽었는데 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죠. 그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닌데 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재밌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사단이 옆에 서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더라. 뭐라고 대적을 했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 나는 대제사장이기는 하지만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죄가 많아. 아까 뭐 성철 스님이 그 뭐 나는 죄가 많아 수미산이 나를 덮어떠다 하듯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말 깨끗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죄가 많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그러고 있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마귀도 사단도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는데 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 너 전에 죄를 지었잖아. 너 진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사단이 여호수아를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 업무를 수행할 만큼 네가 깨끗하고 거룩한 제사장 맞아? 맞아? 너는 아니야. 그렇게 대적을 하더라. 그러다 여호수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맞거든. 꼼짝을 못하는 거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 히브리 말씀도 몰라? 기쁜 소식 성경에 다니는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못 외운 사람 아무도 없다. 마귀야 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몰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는데 뭐 네가 나보고 뭐 죄인이라고?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과거에 그런 인간이었어. 그래서 한 제물이 필요하신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할 말 있어? 그래가지고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팍 받아치고 벗어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면서 사단이 대적하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거기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이게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여호수아 옷 바꾸어서 입혀라.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정한 거룩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들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장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네 죄를 이미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더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거룩한 관을 제사장 머리에다가 씌우시더라. 이건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몸이 연못에 받쳐가지고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최종 사인은 그 익사예요. 익사. 그래서 아버지 영혼이 연못에 빠져 있는데 불교식으로 하면 물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영혼을 건져내가지고 극락세계로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영혼을 건진다 하면서 새벽에 스님이 나를 데리고 그 연못가에 갔어요. 항아리, 영혼 담을 항아리를 이만한 거 안고 그 연못가에 부적을, 그 또 절에는 막 부적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를 태우면서 재를 연못에 던지면서 아버지요, 대진사 절로 갑시다. 이렇게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절 이름까지 지금도 외워요. 항아리 안고 부적 태워가지고 그 재를 연못에 던지면서 크게 아버지야 대진사 절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10번 해가지고 그 항아리를 대진사 절 불상 앞에 갖다 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아버지 황천길로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절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무슨 십계명에 부적 태우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따라했어요. 그런데 절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런데 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절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 어머니도 가시고 가족들이 쭉 서서 이제 절하는데 나 혼자 뻘쭘하게 서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절을 못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미 엎드려갖고 넘어갔어요. 그래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내 중심에는 부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만 절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중심은 절하지 말고 몸만 절하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해서 이제 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에서 죄책감이 막 올라오는 거라. 너 우상을 절하지 말라고 했다. 뭐 중심은 절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절하지 말라. 너 절했다. 너 죄다 그거. 그래 그게 이제 가장 큰 죄로 내 마음에 턱 남는 거예요. 십계명의 1번, 2번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큰 죄책감으로 마음속에 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절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다 죄인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늘 죄인이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잠시 기도하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한 복음성가 노래 중에 뭐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완전히 스가랴 3장 1절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가 늘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마귀가 늘 나를 대적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겼지 거기 절했지.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데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끝냈다는 거죠. 야, 이미 영원히 내 죄를 씻어 놓으셨구나.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염소나 송아지로 아니하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이 영원히 내 죄를 씻으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인이야. 그때 내가 이 4절 말씀처럼 아하, 하나님이 내 죄를 이미 씻어놨구나. 이미 씻어놨구나. 그러면 나는 깨끗하네. 하고 내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나를 대적해도 사탄아 입 다물어라. 너는 히브리서도 안 읽어봤나? 이제는 마귀가 나를 대적해도 이미 하나님이 내 죄가를 제하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으므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미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 입히셨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머리에 씌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놨다. 다 갖추어 놨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 날아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 날아가 그거는 기본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씌우신 이 은혜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다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에 어떤 아프리카 청년이 미국 가서 돈 벌려고 배삭을 지불하고 배표를 샀는데 그 배표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밥 안 먹고 하루 이틀 굶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청년 배표 살 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배 안에서 먹고 잘 수 있는 모든 것이 배표값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듯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였을 때 배값 속에 식사값이 들어있듯이 하늘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병을 이기고 이런 능력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관을 씌웠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놨다는 것은 그냥 하늘나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면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합격하면 사줄게. 미국에는 차 있어야, 웬만하면 차 다 있으니까. 그래, 네가 대학교에 합격하면은 내가 차를 사주마.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 약속대로 차 사주세요 하니까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한 권을 주는 거라. 너 성경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아버지 차사 성경을 읽어봐라. 너는 믿음을 배워야 돼. 화가 났어요. 학생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성경책 집어던져버리고 책상 밑에 집어던져버리고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가 싫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야, 아버지가 왜 차를 안 사주셨지? 그 보니까 책상 밑에 던져 넣어놓은 성경책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성경책을 보라 하더라. 하, 저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봤어요. 쭉 펼치니까 성경책 속에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게 자살돈이 그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수표로. 아버지는 자살돈을 성경책 속에다가 넣어놓고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봐라. 그 성경책 속에 자살돈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 원망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예?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면서 아버지 욕이나 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자살돈도 들어있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만한 그런 모든 힘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절망에 원망에 형편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나? 다 주시지. 아니 이미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앞에서 능히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능력 있게 다 구비해 놓았더라. 근데 왜 우리가 형편에 갇혀야 되느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것이다. 왜 우리가 형편에 갇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못난 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못난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더 이상 무익한 사람 아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과거에 무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자, 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우리를 보고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음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유익한 사람이구나. 유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무익한 사람 아니고 유익한 사람. 옛날에는 무익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때 거짓말쟁이잖아요. 예? 마귀는 완전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들을 속여서 너는 무익해. 너는 못하잖아. 너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무익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대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서면 이거 마귀 소리지. 응?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지. 이거 마귀 소리지. 해서 분별해가지고 그 마귀 소리를 무시하고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물론 전에는 내가 무익했지.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유익한 사람이다. 에이, 이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는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고 말씀에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대제사장으로서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